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이상한 나라의 괜찮은 말들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첫 캠프일의 장애인들은 외견상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었고 스스로 먹고 자는 수준을 넘어 방청소, 빨래, 다림질도 가능했다. 혼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일터에 나갔고 돈 계산도 척척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다들 영어도 나보다 훨씬 잘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던 터라 나는 내 사정, 내 걱정만 잔뜩 들고 날아왔다. 실은 쉽겠다고 생각했다. 봉사를 하겠다고 인생의 1년을 비워 먼 곳으로 기어이 왔으면서도 힘든 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캠프일에 도착 후 예상대로 장애인들과 이질감 없이 첫 대면을 하고 생활을 이어나갔다. 이곳의 모두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옆 동네 캠프일에 일본인 봉사자가 라이어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나를 초대했다. 매니저는 시내에 있는 콘서트 홀까지 태워다 줄 사람을 주선해 주었다. 동네 교회의 목사님이고 콜린이라는 장애인을 데리고 온다고 했다. 숙소 앞에서 인상 좋은 목사님을 만나 차에 올라타려는데 그가 뒷좌석에 이미 타고 있는 한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긴 콜린이에요. 콜린, 여긴 썸머.
차에 타려던 동작에 주춤 제동이 걸렸다. 작은 머리, 두꺼운 목, 보는 방향이 다른 두 눈동자, 벌어진 입. 다운증후군의 전형이었다. 콜린은 나를 힐끔 보더니 부정확한 발음으로
안녕.
이라고 하곤 두 손을 양볼에 대고 계속 떨었다. 아, 나는 캠프일에 와 있었지. 이상한 시점, 이상한 곳에서 이런 실감을 하는 나였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겠지만 태어나려 노력했다. 그런데 콘서트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은 뭔가를 가지러 차에 다시 갔고 나와 콜린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어떡해. 마음의 소리가 온 정신을 사로잡았다. 그때까지 장애인과 단둘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다운증후군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 사정을 봐줄 역시 콘서트는 정시에 시작했고 목사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쭈뼛대며 콜린의 옷자락 끝을 잡고 홀 안으로 들어가 빈자리에 앉았다. 그는 콘서트 내내 두 눈동자를 천장에 고정하고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라이어의 우아한 선율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각 대처해야 한다는 업무. 그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어려운 일이 주어졌으니까. 베이커리에서도 실수 연발인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콘서트 홀이라니. 미끈거리는 손바닥을 연신 바지에 비볐다가 팔짱을 꼈다가 어수선한 나와 달리 콜린은 점잖았다. 돌발 상황은 없겠다는 안도감이 들자 나는 콜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음악이 연주되든 멈추든 늘어지든 몰아치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콘서트에 와 있는 것을 알까? 그는 앉혀졌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걸까? 음악을 알까? 예술이 장애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동안 베이커리 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가져본 적 없던 의문들이었다. 콜린과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신규 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방이 동난 적이 있다. 동네 교회에 빈방이 있으니 2주 정도만 누군가 그곳에서 지내주면 좋겠다는 매니저의 말에 내가 나섰다. 교회에 가보니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나를 콘서트홀까지 데려다 준 그 목사님이었다. 나의 임시 거처는 소공녀가 머물렀을 법한 교회 꼭대기에 검소하고 아늑한 방이었고 옆방의 주인이 바로 콜린이었다. 젊은 스위스인 목사와 간호사 커플이 척박한 아일랜드 땅으로 넘어와 봉사하며 평생을 살았고 자녀들을 다 키워내보낸 후 콜린을 입양했다고 했다. 콜린은 평소에는 어느 시골의 캠프일에서 지내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어느 주말, 콜린을 응접실에서 마주쳤다.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시선은 바닥, 양손은 볼에, DVD를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색하게 안녕! 하고는 또 어찌할 줄을 몰라 냉큼 자리를 피했다. 얼마 후 나는 지금의 캠프일로 옮겨왔다. 콜린이 평일을 보낸다는 그 시골 캠프일이 여기였고 심지어 나는 콜린이 사는 집에 배정되었다. 새 캠프일은 아주 달랐다. 몇몇 장애인은 스스로 씻지 못했고 신경이 마비되어 침대와 휠체어 위에서만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전 캠프일에서 나의 포지션이 베이커였다면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했다. 베이커리에 출근한 첫날부터 달랐다. 앞치마를 다부지게 고쳐매고 당장 투입될 채비를 하는데 베이커리 마스터 스티븐이 나를 휴게실로 불러내 앉혔다. 그리고는 검은색 서류철을 하나 건넸다.
썸머, 반가워. 이곳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야. 오늘은 이 서류만 읽으면 돼.
꽤 두툼한 서류에 적힌 것은 빵 레시피도, 처리할 주문도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홍차에 집착한다. 하루에 세 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돕는다. 몰래 마시려고 할 테니 주의를 기울인다. 기분이 좋을 때는 코를 만진다. 식사 자리에서 코를 만지면 주의를 준다. 마야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 풀린다. 시간을 준다. 데이브는 손등을 자꾸 긁는다.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지켜본다. 마이클은 정리정돈에 집착한다. 그의 물건을 빌려 썼다면 제대로 잘 돌려줄 것. 함께 살 장애인들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었다. 스티브는 천천히 다 읽으라고 했다. 앞으로 베이커리든 집에서든 누군가와 일이 생기면 이 서류철을 열어 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라고. 예를 들어 마야가 갑자기 울거나 화를 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무서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마야에 대해 알아본 후 그의 방법으로 그를 도우라고 했다. 베이킹 용어와 겨우 친해지니 이제 각종 질환과 증세, 대처법에 대한 단어가 쏟아졌다. 생소한 의학 용어를 사전으로 검색해가며 수십 명분의 파일을 꼬박 읽는 동안 생각했다. 누군가 나의 과거와 지금을 관찰해서 행동 버릇 따위를 정리해 이 서류철 어디에 끼워 넣었더라도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식의 누구누구 사용 설명서가 내 인생에 있었더라면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 스티븐이 덧붙였다. 장애인들은 루틴과 습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이 틀어지면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세상에, 누군들 안 그런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한국에서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캠페인을 종종 마주쳤다. 이상할 것 하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서류를 넘기며 느낀 것은 내가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지점을 더듬는 일로 두 번째 캠프일 생활을 시작했다. 일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일인 채로. 한 집에 장애인과 봉사자가 비슷한 수로 배정된다. 폴은 취침 전에 얼굴과 등에 연고를 발라주어야 하고 사지마비인 데이브는 하루 두 번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콜린의 면도를 도왔는데 면도기를 들고 거울 앞에서 콘서트 때와 똑같이 멍하니 서 있는 그에게 You shape, you handsome! 외마디 영어를 외쳐가며 독려했다. 그러면 콜린은 스스로 면도를 했다. 결코 베이는 일 없이. 콜린은 변비 때문에 건포도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했는데 집에 건포도가 끊이지 않게 창고에서 조달해두는 것도 내 마음이 늘 기억하는 일이었다. 신발을 왼쪽 오른쪽 바꿔서 신으면 다시 신도록 알려줬다. 어려운 말은 필요 없었다. Your shoes, left ear, right ear 정도면 충분. 단순한 내 영어로도 뜻은 모두 전달됐고 그렇게 내 목소리는 차츰 단단해져 갔다. 두 달이 지났을 때 콜린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한 봉사자가 특정 장애인을 전담하는 일은 없지만 조금 더 정이 쌓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 나에게는 콜린이 그랬다. 그를 떠나보내는 시점에서 콜린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하니 조금 착잡해졌다. 그에게 관계나 추억은 어떤 모양일까? 오늘 일을 내일이면 잊는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이란 어떤 의미일까? 콜린이 떠나기 전날 송별회를 열었다. 여느 때처럼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식사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마티아스와 나는 설거지를 맡고 다른 봉사자는 장애인들의 취침 준비를 도왔다. 보통 때라면 저녁약을 받고 세수하러 갈 콜린이 부엌을 떠나지 않고 서성였다. 왜인지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그에게 You're moving tomorrow. Give me a hug. 라고 말하며 양팔을 활짝 벌렸다. 그러자 그가 내 품에 뛰어들어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평소 느릿느릿 걷던 콜린의 발걸음이 이렇게 빠른 적이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콜린이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자기 방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콜린은 나보다 어리고 체구도 작은데 어른의 포옹을 받는 기분이었다. 뒤이어 자기보다 50cm는 더 큰 마티아스를 아이대하듯 다정히 안고 눈을 지그시 감는 콜린. 아무 말 없이 한참 그렇게 어른의 포옹이 이어졌다. 콜린에게 시간이나 관계란 그저 단편적일 거라 넘겨짚었던 내가 틀렸다. 콜린 아내는 오늘과 어제, 어제보다 더 먼 날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콜린의 표정에 고스란히 비쳤다. 소통하는 방법이 나와 다를 뿐 나의 무지와 오만이 부끄러웠다. 그러고 보니 콜린은 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봐온 사람이었다. 차 문을 벌컥 열더니 갑자기 난감해하던 이상한 사람. 아름다운 콘서트 내내 왜인지 혼자 초조해하던 사람. 부모님 집에 하숙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 집에 살게 되었다는 엉뚱한 사람. 처음에는 눈도 못 마주치더니 엉터리 영어로 자신의 일상을 돕던 웃긴 사람. 굿바이 케이크를 구워준 고마운 사람. 작별 인사를 하자며 먼저 품을 연 그냥 사람. 콜린은 그런 나에게 이제야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 라고 포옹으로 말하는 듯 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잘하려고 애쓰며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다. 비유하자면 좋아하는 TV 채널을 하나 늘리는 일이었다. 내 인생이라는 TV에 관계라는 채널을 추가하는 것. 채널의 스펙트럼이 다채로워지고 경험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현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그 이전보다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우는 인생이 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든 빵, 함께 먹은 음식, 함께 걸은 산책길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채널이 추가된다. 그 과정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오랜 시간과 수많은 감정이 집약된 꼭 진주와의 같은 선물.